예, 아주 귀여운 남매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아시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도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시는데 뭐 넘쳐나고 있어요. 특히 그 유튜브 개인 방송이 모든 세대에서 아주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저 사진도 저기 있는 남매가 진행하는 개인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친오빠하고 동생이 나와서 둘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인데 저기 저 사진에 나온 게저 아이들이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쌀보리 게임이에요. 그렇죠? 쌀보리 게임. 저는 처음에 저 장면을 보면서 이야, 요즘 아이들도 저렇게 어린 아이들도 쌀보리 게임을 하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 게임만 좋아하지 저렇게 아날로그 감성, 스타일의 추억의 게임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쌀보리 게임은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잘 알고 종종 하는 아주 친숙한 게임이었는데 이제 문화평론가들은요. 저 쌀보리 게임이 뭐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친숙한 이유에 대해서 쌀, 보리, 쌀과 보리에 담겨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인 쌀과 보리를 말하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친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이렇게 하잖아요. 쌀, 보리.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밀, 뭐 야자, 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게임했다면 세대를 불문하고 친숙한 게임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쌀과 보리가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라면요.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보리가 가장 중요한 농작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밀과 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밀과 보리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서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아름다운 땅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 그를 찬송하리라. 예, 지금 읽은 구절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인데요. 저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아름다운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은총과 샘이 흐르고 그다음 무엇과 무엇의 소산지라고요? 밀, 보리의 소산지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그 표현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 자, 그러므로 밀과 보리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토록 중요한 밀과 보리의 최대 방해꾼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4절로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서 가라지를 밭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기 본문에 나오는 좋은 씨, 저 좋은 씨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인 밀과 보리의 씨앗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가 밀과 보리의 최대 방해꾼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이 밭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당연히 최대 방해꾼인 가라지를 싹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장 소중한 농작물인 밀과 보리를 지킬 수 있죠. 밀과 보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고 있다가 혹여라도 나중에 추수할 때 이 가라지가 밀과 보리에 섞이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큰일이 납니다. 왜냐? 가라지에는 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메스꺼움, 경련, 설사,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라지를요, 식물, 학명, 식물, 학문적인 용어, 학명으로 부를 때, 롤리움 테물렌툼이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밭의 주인이 이와 같은 가라지를 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특이하죠? 가라지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알고도 제거하지 않아요. 즉시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 밭의 주인은 가라지를 즉시 제거하지 않았는가? 또한 가라지는 어떤 식으로 밭에 뿌려졌는가, 심겨졌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와 같은 이 주인의 모습과 또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핵심 메시지인데요. 자, 지금부터 본문에 담겨진 메시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온 이 밭이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밭이란 게 뭐냐, 그리고 그 밭에 가라지가 어떤 방식으로 심겨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뿌려졌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4절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선적으로 기억할 것, 저기 보셔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장르가 뭡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비유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천국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천국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가라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흔히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라고 부릅니다. 참고로요, 이 가라지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의 특종 기사입니다. 자, 가라지 비유가, 이 가라지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비유들에 비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이 가라지 비유가 아주 이단들의, 많은 이단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신천지 이단. 이 신천지 이단에서 가라지 비유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단에서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이 왜곡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바로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자,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단락이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직강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라지 비유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39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 이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여섯 가지 명칭, 여섯 가지 표현에 대해서 그 뜻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일부에 맨 말씀 안 드렸는데 정확히 따지면 맨 마지막에 나온 추수꾼까지 일곱 개인데 일부러 오늘은 제외했어요. 추수꾼은. 자, 좋은 저기 보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 곧 예수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곧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유형 무형의 모든 요소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이 끝나는 날, 곧 종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표현인 밭. 예, 밭. 이 밭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어떤 의미인지 요것부터 해결해야만 합니다. 아니 뭐 밭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예, 밭이란 게 세상이라고. 물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밭 이코르 세상이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은 세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종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성경에 나오는 천국 첫째,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 가정과 교회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인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예, 정확하게 아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밭이라는 것은 세상이면서 그리고 교회다. 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아, 왜 사람 헷갈리게 밭 이코르 세상 아 요렇게만 말씀하신 겁니까? 예,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교회라는 말, 교회를 세우신다는 선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아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선포, 요걸 어디서 했을까요? 아, 제가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라군요. 한번, 아, 그,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는 아직 그 교회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 이코르 세상이다. 교회라는 말씀은 빼고 세상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인데, 자 그러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밭이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4절로 25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덧뿌리고 갔더니, 예, 당연한 겁니다만 가라지 비유라고 말한 것은 가라지가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당연한 겁니다만 좋은 씨만 밭에 뿌려졌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씨만 뿌려졌다. 그러면 잘 키워서 수확하면 끝.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좋은 씨에 이어서 가라지도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라지가 밭에 뿌려진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덧뿌리고 갔다. 덧뿌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덧뿌렸다. 참고로 이제 그 농작물 씨를 뿌리는 방법은 물론 뭐 세세하게 따지면 막 수없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줄뿌리기, 흩뿌리기, 그 다음에 점뿌리기. 줄뿌리기라는 것은 씨앗이 작은 경우에 이렇게 조그만한 통에다가 씨앗을 담아서 쭉 줄을 맞춰서 뿌리는 거. 그 다음에 흩뿌리기, 씨앗이 중간 정도 크기. 요 경우에는 손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로 해갖고 이렇게 쭉쭉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뿌리기, 씨앗이 큰 경우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땅에다 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라지가 뿌려진 방법, 이렇게 줄뿌리기, 흩뿌리기, 점뿌리기 셋 다 아니 덧뿌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좋은 씨앗이 밭에 뿌려진 상태, 이미 다 뿌려졌어요. 이미 밭에 좋은 씨앗이 다 뿌려진 상태에서 그 위에다 다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마치 가라지를 가지고 좋은 씨앗을 포장하듯이 덮어버린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미 씨앗이 뿌려진 밭에다 가라지를 덧뿌리는, 포장해서 이렇게 덧씌우는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로마 제국의 법령에 보면요, 타인의 밭에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 잡초를 뿌리는 사람은 벌금형이나 태형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스라엘에서는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서 말다툼을 합니다. 근데 말다툼 하다가 한쪽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러면 이런 악담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밭에다 페룸 피란디를 뿌릴 거야. 이렇게 악담을 한다고 하는데, 페룸 피란디가 뭐냐? 이게 바로 가라지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가라지입니다. 이걸 뿌리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농작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좋은 씨앗이 밭에 다 뿌려진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렇게 심술을 부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밭을 아예 망쳐버리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좋은 씨앗이 밭에 뿌려진 상태에서 그 위에 가라지가 덧뿌려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도 좋은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그 위에 가라지가 덧뿌려진다라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씨앗이 가득합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가라지가 마치 포장을 하듯이 덧뿌려지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사진 안 주세요? 없어요? 없으면 나 무지하게... 예. 예, 저것은 지난 주간 이 화요일 그 PD 수첩 보신 분 계실 거예요. PD 수첩에 방영된 우리 교단 소속의 서울 교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 교회에 관한 이 방송 장면입니다. 지난 이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저 내용을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하면서 교회에 대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습니다. 교회에 대한 저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비춰질 때마다 교회가 뭐 이래? 이게 교회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 썩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100번, 1000번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저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거는 저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모습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이고 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내버려 둬. 이렇게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난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거 말이 됩니까? 아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면서요. 아니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 이코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100% 완벽한 공동체다. 요만큼의 흠도 없는 완전한 공동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역시 여러 가지 가지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역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라지, 수많은 가라지를 교회 안에 계속해서 뿌리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생겨나는 가라지를 보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난 교회 역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성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교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그 미래를 주제로 해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어떤 젊은 교수가 미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의 물량주의와 세속화, 또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평신도의 신앙, 양심이 둔감해지는 문제 등등 미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 교회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인 헨리 나우엔 교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교회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헨리 나우엔 교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라지 비유를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역시 앞서 지적한 미국 교회 부정적인 모습에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뿌려진 수많은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라지보다 더 많은 좋은 씨앗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그 좋은 씨앗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나타난, 한국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가라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만 하고 실망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보면서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씨앗들이 되리라. 그리하여 가라지에 파묻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씨앗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가라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생겨나는 가라지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만 하고 실망만 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좋은 씨앗이 되어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리라, 가꾸어가리라 결단하며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